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우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2페이지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잡힌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범사에 치우치는 것은 쉽지만 균형을 잡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 한 방면에만 열심을 내기는 쉬우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더십도 전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원하고 그런 리더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 교회에 보내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균형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 각처에서 정말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환난을 피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나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곳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곳은 사랑이 넘치고 한 곳은 은혜가 넘치고 한 곳은 지적이 많은 곳이 생길까요? 우리는 우리 명륜제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한번 비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하면서 서로가 쌓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또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일에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마음의 자세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들을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도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빨리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거룩성, 자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사랑엔 끝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에서 출발합니까? 관심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관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을 하면서 내가 아무런 희생 없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자신을 말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 잘못된 재림에 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곧 천국에 갈 거야. 우리는 곧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도래할 거야 하면서 생겼던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늘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 적당히 살다가 가자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곧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데 이 세상에서 수고로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재림은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근면해야 됩니다. 더욱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욱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도 막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리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자기 관리도 철저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성도의 그런 성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행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은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저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 사마리아와 정말 이방 땅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낮고 천하고 그리고 어렵고 약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이웃에게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이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정말 거룩하고 잘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왜 직장만 가면, 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은 벗어던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7년간을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참으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었고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었고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우리를 판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바라보고 그들 또한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야지.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삶에서 전도가 됩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가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위선적이다 할 수 있지만 그 위선을 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란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신자에게 신인과 존경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라고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인격이면서 자격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이 우리의 균형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가 직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딱 보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